제목이 느헤미야 총독인데 앞에 나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총독은 지도자로서 이상적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고립되고 그래서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이터가 매년 나옵니다. 2023년 데이터가 한국의 자살자 수는 14,000명입니다. 1년에 2002년보다도 1,000명이나 더 증가했다고 해요.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는데 다 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백성들이 가난해서 겪는 고초 가운데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자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훌륭한 지도자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2, 3세대가 지나서 한 80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공동체 내부의 삶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빈부격차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 총독 주도 아래 무너진 담벼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공동체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업입니다. 결국은 백성들 중심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공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생업을 쪼개서 일을 하게 되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뭄이 와서 먹을 것도 모자랐어요.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찬찬히 읽으셨죠? 퇴근하여 집에 가면 병아리처럼 입 벌리는 어린 자식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밭대기를 빌려서 지은 농사, 수확량에서 이리저리 떼입니다. 빚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자녀까지 노예로 파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빈부격차. 이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기근과 세금 부담이라는 위기 상황이 율법 정신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관찰이고 진단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된 것이죠. 유대 포로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반율법적인 경제 행위를 해왔음이 분명한 겁니다. 단순한 어떤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긴 결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 다 적어놨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치자.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끼리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경제적인 문제, 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한 회복을 하고 싶은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소도시에 촌장들이 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탕감해 주라. 담보 잡은 거 그거 다 없애라. 노예들을 즉시 해방시켜 주라. 땅도 돌려받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희년이죠. 모세율법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최근 뉴스에도 보면 나옵니다. 지난주에 뉴욕 민주당 후보를 뽑는 예선전이 있었어요. 조란 맘단이라는 인도계 무슬림이 예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공약이 뭔가 아십니까? 뉴욕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임대료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그걸 동결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시내버스도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한국도 지난주에 6억이나 되는 돈을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인데 와 이렇게 많이 주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거꾸로더라고요. 10억, 15억을 빌려줬대요. 여태까지. 그렇게 빌려줬는데 안 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집을 하나 사고 싶단 말입니다. 12억짜리를. 그럼 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 6억은 빌려주겠대요. 근데 나머지 6억을 어디서 가져와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자를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무려 2500년 전에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기록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율법의 정신 회복, 정의 회복이라는 것이고 펀더멘탈이죠. 율법에 근거한 공동체라는 자의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오늘 5장을 공부하는데 이 본문은 성벽 무너진 거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에 따라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새롭게 해보자라는 시도이고 노력이고 몸부림인 것입니다. 율법에 이게 레위기 25장이거든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너는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너는 그의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해방시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사람의 종으로 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율법 이야기이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절제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총독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총독으로서는 당연히 있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백성들의 가난과 함께 하겠다는 지도자입니다. 이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파견받은 유다 총독 느헤미야. 세금을 걷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총독임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죠.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신앙이죠. 신앙인이라면 어찌 형제를 노예로 팔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을 political correct라고 그러죠. PC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종교적 올바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Religious correct. 이것을 느헤미야는 강조합니다. 맹세케 한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합니다. 5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이자 그만 받고 돌려주라라고 하니까 아멘 했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귀족들 앞에서 총독으로서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스 아멘 행기 자발적일까요? 거기 보시면은 제사장을 불러와요. 그 앞에서 약속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강제로 맹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옷자락을 튼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선지자적인 하나의 제스처, 상징이에요. 내하고 약속했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먼지 털듯이 내가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완전히 그냥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 말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무서운 말입니다. 협박하듯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버들버들 떨면서 아멘 한 것이죠. 신앙의 자발적 동의라기보다 사회적 종교적 압박 아래서 법적 강제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당시 유다 총독이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제국의 관리입니다. 반대 세력에 대해 물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귀족이나 촌장들이 순응하는 듯한 모습?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맹세시키고 나서 안 지키면 그래도 번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심이나 체면을 이용한 일종의 압박 전략입니다. 총독이 제도적 권위와 종교적 상징을 통해 복종을 유도하는 장면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 그것도 스스로를 그려내는 느헤미야의 자화상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 13절을 자세히 보면은 나 느헤미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나가 몇 번 나오는가 보면은 15번 나와요. 5장에만 지도자로서 불의를 보고 화를 내죠.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임에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또한 경청해드렸습니다. 촌장들과 귀족들을 향해 회개도 촉구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약속 맹세까지 받아 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취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깨부수지 못했어요. 그냥 꾸짖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입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이것은 요새 말로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쇼라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이런 제스처가 과연 이 연약한 공동체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5장 이후에 13장까지 가는데 보면 나 느헤미야는 앞으로도 성벽 공사를 계속해야 돼요. 마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한 자들의 노후를 기리는 명단도 작성해요. 성벽 공사에 참석한 사람 이름도 다 나옵니다. 사회 질서도 좀 잡혀가겠죠. 예루살렘도 깔끔하게 단장되겠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게 과연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일까? 아니면 신기루일까? 비평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고리대금업자들을 꾸짖고 모범적인 행정까지 펼쳐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인칭 서술입니다. 1인칭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자서전적 서술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꾸짖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털며 전부 다 I가 주어입니다. 마치 자서전처럼 느헤미야는 나라는 화자를 통해 자신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을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이상적인 리더로 드러내는 자기 미화의 특징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자신의 업적을 쓴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지? 나 느헤미야 이상적인 총독일까? 저는 성경을 승리주의자 관점으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실패한 개혁가로 봅니다. 오늘이 지금 5장인데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없을 때 안식일을 교회도 안 가지요. 그 다음 이방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지요. 수고하는 레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봉급도 안 주지요. 느헤미야가 다 개혁을 다 하고 갔는데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개혁이 정착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으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엔딩이 카오스가 아니야? 이러한 점에서 느헤미야서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우리나라 국가 재건 프로젝트, 그 재건 프로젝트가 카오스로 끝난다라는 어문점 투성이의 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이 어떻고 순결이 어떻고 사회 안정이 어떻고 이상적인 모습을 파워로 힘으로 드라이브해도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소설가라면은 이상하게 끝난 거거든요. 5장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남으려는 혹은 남기려는 자의식도 노출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겸손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나를 좀 알아주세요라는 칭얼거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종의 씨앗을 뿌리는 듯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은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뒤에 보면 계속 또 나와요.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는 의심해야죠. 질문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예, 훌륭하고 강력한 지도자 맞습니다. 담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공동체,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경력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의 리더십, 안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희생, 고생, 그 열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느헤미야의 훌륭한 리더십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한 사람 중심의 개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동이에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개혁은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르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 중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고 뭉치고 참 잘 살아야 할 터인데 형제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며 먹을 것이 없으며 원망하며 이 세상이 카오스의 땅이 되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부터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